재림 파루시아를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당신은 헤드 서번트, 우두머리 종이라는 뜻입니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재림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재림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주인이 누구죠? 종이라고? 그럼 종이 누구지? 그럼 인자도 나오는데, 그럼 인자는 그럼 또 누구야? 그 인자는 어디에 있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영어로 읽으시면은 he, they.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세요? 대명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주인공인지, 다른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들이 확실하지 않게 써놓은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이것은 읽는 사람들의 독해, 황 목사가 머리가 모자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면은 까맣게 써놓은 거. 베드로도 똑같이 혼란스러웠어요. 주님, 우리들한테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거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요?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요? 그럼 거기도 대명사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도 모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2000년을 지나서 이황 목사한테도 똑같이 생긴 질문입니다. 뭔가 일부러 감추는 듯 하면서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황 목사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해소하려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본문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 이야기입니다. 35절에서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큰 집의 주인이 혼자 문을 두드리러 왔다?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 혼인 집에 갔다가 돌아온대요. 부잣 집의 주인 같으면 옆에 종들도 많이 거느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종들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에 왁자지껄한 소리를 미리 알아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냐. 오직 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며칠씩 계속된답니다. 주인이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불확실한 주인의 발걸음, 본문은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주인이, 아까 그 문을 두드리던 주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안 써져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주인이 스스로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수종 들더라라는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사건이 아니고 자 주인이 종을 섬긴다. 그리스 로마 세계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좀 다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그 표현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날. 짐작하셨겠지만 출애굽을 하던 그날 밤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방,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하는 그 첫날 저녁에 긴박하게 떠나야 할그 순간에 이러한 모습, 문자로 남겨놨어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2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좀 뒤에 가서 22장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출애굽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던 그 시대에 허리에 수건을 질끈 묶고 아랫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봅니다. 38절하고 39절을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인하고 여기에 있는 집주인하고 다릅니다. 이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주인이 잔치에서 돌아오는 그림에서 주인이 도둑을 경계하는 사람으로 그림이 바뀌어 버렸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39절에 집주인이 집안의 주인인데 종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head servant, 집사장이죠. 주인의 모든 경제나 재무나 살림살이나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매니저거든. 버틀러예요. 집주인 버틀러가 도둑이 어느 때에 올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아까 말하는 주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집이라는 오이코스의 실무 책임자, 버틀러입니다. 집사, 청지기라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든지 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은 주님이세요. 집안에서 주인은 헤드 서번트입니다. 그 인자, 진짜 주인은 연극으로 치면 마치 도둑 역할을 해요.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게 오시니까 예고 없이 침입하듯 오는 존재. 근데 아까는 혼인 잔치 집에서 돌아오는 진짜 주인 비대칭이라고 그래. 앞뒤가 좀안 맞는데 그러나 같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38절까지 있는 짧은 이야기하고 39절부터 있는 짧은 이야기는 스토리가 다릅니다. 이야기의 목적은 재림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 이상하다 그랬죠? 주님, 우리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단순한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죠. 베드로도 혼란스러웠으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베드로를 포함한 자기들은 어떤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 세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누가복음 12장을 뚫어지게 보시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 이거 나 이상하네? 라는 그 질문은, 아, 베드로도 이상하네? 라고 질문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처음부터 애매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직접 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되받아치면서 질문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누구냐? 되받아치면서 물으세요.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를 지금 버틀러의 자리에 앉혀놓아 버렸어요. 네 자리를 스스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도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반응할 수 있어요. 예, 두 종류의 베드로, head servant, 두 종류의 버틀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버틀러죠. 충성된 청지기. 주인이 맡긴 일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을 제때 먹이고 제때 입히고 봉급도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더 많이 맡기죠. 그 버틀러한테 다 알아서 네가 처리 다 하라고. 충성된 청지기한테. 그러나 베드로도 악한 청지기가 될수 있어요. 45절. 야, 우리 주인 먼 나라 가면 몇년 있다가 오더라. 밑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남종과 여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죠. 내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파루시아.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혹은 버틀러 청지기의 위치는 이제는 분명하지요. 흔한 종들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버틀러입니다. 다른 종들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헤드 서번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자입니다. 46절 어떻습니까? 그 결말이 주인이 예상치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 헤드 서번트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때린대요. 심히 때리는 것도 있고 적게 때리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삼중나라 말은 안 해놨어요. 사등 책임이죠.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너무 웃기죠? 이런 거잘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적게 맞는 것도 있대요. 그러나 이거 맞는다라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책임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제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AD 90년 누가복음이 쓰여져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90년대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을 한 거예요. 그중에 헤드 서번트들이 거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가 이렇게 글을 써서 경계하고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90년대 헤드 서번트 버틀러한테 말씀하셨다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받으리라. 거기에 대한 계산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인자가 돌아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많이 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부채입니다. 저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주신 것 같아. 내가 많이 못 내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저는. 6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자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예수님은 아직 안온 거예요. 90년대에도 안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혹은 공동체가 지쳤겠습니까? 지도자 중에 주인이 늦게 오더라 사기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헤드 서번트로서, 버틀러로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충성된 청지기, 버틀러냐? 아니면 술 먹고 그냥 난리치는 망가진 불황아 같은 헤드 서번트냐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한 번만 질문하고 그 다음 세대한테는 던지지 않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계속 이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Open ended question. It's not closed. 그 질문은 닫힌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읽고 듣고 깨닫고 스스로 내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헤드 서번트, 내가 버틀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내 밑에 있는 서번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먹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 입혀줘야 돼요. 이게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인자로서 문 두드리고 들어오자마자 수군을 동이고 제자들한테 서브를 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영상 이미지가 아주 진하게 남아있어요. 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This is my body.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This is my blood for you.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던 그 생생한 장면을 소환하는 일입니다. 파루시아,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현존, 메시아의 존재는 이러한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생생하게 현재의 것, 지금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수건을 동이십시오. 처음 질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재림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뭐 예수님이 오면 다 이상 이 세상 끝이야.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재림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this place, this time 허리를 동이고 있는 것. 그것이 버틀러, 청지기의 삶입니다. 재림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도둑처럼 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그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가장 깊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 파이널 파루시아하고 지금 그 사이에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 많죠. 더 많이 받은 자, 더 많이 요구받습니다. 헤드 서번트라면 수군을 동여매야 합니다. 폭군처럼 군림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주인인 인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죠. 헤드 서번트, 버틀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대리하되 띠를 두르고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스스로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나아가 수종 들리라. 12장 37절.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환하는 메시아의 현존입니다. 이 기억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21세기 버틀러 청지기의 응답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등불을 켜라. 기억을 살아있게 하라.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청지기, 버틀러의 신분을 되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수하에 있는 또 다른 서번트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책무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